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이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미국의 테러 지원국 지정은 지난 2008년 해제된 이후 9년 만에 재개된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발표를 통해 이번 조치는 북한의 반복적인 테러 행위 때문에 취해졌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북한이 핵무기로 전 세계를 위협할 뿐 아니라 국제 테러 행위도 지연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은 추가 대북 제재와 함께 북한과 연관된 개인 기업에 대한 처벌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한국 정부는 이번 조치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북한이 현 정책을 바꾸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영했습니다. 중국 정부의 국영 항공사인 에어차이나가 평양 노선 운항을 중단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에어차이나 공보 담당자는 오늘 수요 부족 때문에 베이징 평양 노선 운항을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항공사의 베이징 평양 노선은 어제 운항이 마지막이었으며 언제 운항이 재개될지는 알 수 없다고 담당자는 밝혔습니다.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에어차이나의 이번 결정에 대해 알지 못한다며 실제로 운항이 중단됐다면 경영상 문제에 따른 것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에어차이나는 북한 고려항공을 제외하고는 유일하게 북한을 오가는 항공사였습니다. 나이지리아의 한 이슬람 사원에서 자살폭탄 공격이 발생해 적어도 50명이 숨졌습니다. 나이지리아 경찰 대변인은 오늘 나이지리아 남동부 아드마와주 무비에 이슬람교 예배당에 10대 남성이 진입해 폭탄을 터뜨렸다고 밝혔습니다. 부상자 중에는 중상을 입은 사람이 많아 사망주가 더욱 늘어날 전망이라고 경찰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이번 테러가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밝힌 개인이나 단체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나이지리아의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 조직인 보코 하람이 유력한 배후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아드마와주는 지난 2004년부터 보코 하람군이 점령한 지역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바샤르 아라사드 시리아 대통령이 러시아를 전격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만났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어제 흑해의 휴양지인 소치에서 열린 아사드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러시아의 시리아 내 군사작전을 곧 종료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정상은 또 시리아 재건을 위한 정치적 절차에 돌입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아사드 대통령과 회담에 이어 이란과 터키 정상들과도 만나 시리아 내전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러시아 국방장관은 회담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러시아와 터키, 이란군이 시리아에서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를 격퇴하기 위해 긴밀히 협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짐바브웨의 차기 대통령으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에머슨 음나가와 전 부통령이 로버트 무가베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촉구했습니다. 음남가구아 전 부통령은 오늘 발표한 성명에서 무가베 대통령은 정권교체를 위한 국민적 염원을 존중해 즉각 퇴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무가베 대통령은 군부 쿠데타 이후 가택 연금 상태에 있지만 아직 퇴진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히진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음남가구아 전 부통령은 자신의 신변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귀국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짐바브웨 집권 여당은 쿠데타 이후 무가베 대통령을 당 대표직에서 해임하고 음낭가구아 전 부통령을 새 대표로 임명했습니다. 음낭가구아 전 부통령은 한때 무가베 대통령의 오른팔로 불렸지만 지난 6일 돌연 해임된 직후 국외로 피신해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짐바브웨 집권 여당은 오늘 무가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를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얀마의 실권자인 아웅산 수치 국가자문은 로힝야족 난민 송환을 위해 방글라데시와 대화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치 자문은 오늘 미얀마 수도 네피도에서 열린 유럽 정상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고 방글라데시와의 대화가 로힝야족 난민들의 안전하고 자발적인 귀국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수치 자문은 내일과 모레 방글라데시 외무장관과 만나 이 문제를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얀마 서부 라카인주에 사는 이슬람 소수민족 로힝야족은 미얀마군의 탄압을 피해 지난 8월 이후 방글라데시에만 60만 명 이상이 몰리고 있습니다. 수치 자문은 그동안 로힝야족 난민 사태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적극 수습에도 나서지 않아 국제사회의 비난을 샀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11월 21일 화요일 VOA 뉴스 투데이 3부 문을 엽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이 9년 만에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다시 지정했습니다.
Today the United States is designating North Korea as a state sponsor.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이번 조치로 대북 압박을 극대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대북 제재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 의회 의원들은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한 조치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한편 이번 조치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중단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평양은 내일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영하 2도, 낮 기온은 7도입니다. 해상에는 구름이 끼고 동해 북부 오후에 한때 비나 눈이 내립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0.5에서 4m, 서해는 1에서 2.5m입니다. 미국이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전격 재지정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저지른 테러 행위를 지목하며 초강력 추가 대북 제재를 예고했습니다. 먼저 함재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Today the United States is designating North Korea as a state sponsor of terrorism.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백악관 참모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결정이 이미 오래전 특히 여러 해 전에 이뤄졌어야 한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북한의 테러 지원국 지정은 지난 2008년 해제된 이후 9년 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테러 행위 때문에 이번 조치가 취해졌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In addition to threatening the world by nuclear devastation, North Korea has repeatedly supported acts of international terrorism.
북한은 핵을 통해 전 세계를 위협하는 것 외에도 반복적으로 국제 테러 행위를 지원해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에는 해외 영토에서 일어난 암살 사건이 포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올해 2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씨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북한 외교관 등에 의해 살해된 사건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이번 조치는 훌륭한 젊은이인 오토 원비어와 북한의 억압에 잔인하게 영향을 받은 그 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생각하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북한에 억류됐던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는 지난 6월 의식불명 상태에서 석방됐지만 엿새 만에 사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치에 맞춰 미국 정부의 추가 제재와 처벌이 북한은 물론 관련자들에게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his designation will impose further sanctions and penalties on North Korea and related persons and supports our maximum.
그러면서 이번 제재는 살인적인 정권을 고립시키기 위한 최대 압박 캠페인을 뒷받침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의 추가 대북 제재의 수위가 역대 가장 높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Tomorrow the Treasury Department will be announcing an additional sanction and a very large one.
미 재무부가 21일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를 발표할 것이며 이번 제재는 매우 큰 것으로 2주에 걸쳐 나올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정권은 합법적이어야 한다며 불법적인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을 끝내는 것은 물론 국제 테러에 대한 지원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1987년 11월 대한항공 폭파 사건으로 이듬해 1월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됐었지만 2008년 11월 조지 부시 전 미국 행정부와의 핵 검증 합의에 따라 명단에서 삭제된 바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테러 지원국 명단에는 북한 외에 이란과 수단, 시리아가 올라와 있습니다. VOA 뉴스 함재합니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북한에 대한 테러 지원국 재지정이 대북 압박을 극대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베트남과 중국 등 북한의 우호국들이 대북 제재 수위를 높이고 있으며 평양에서는 휘발유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한 이유 중 하나로 김정남 씨 암살 사건을 꼽았습니다.
But as a result of actions they've taken, including assassinations outside of their country,
틸러슨 장관은 20일 백악관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 정권이 금지된 화학 무기를 사용해 해외에서 암살 사건을 일으켰다며 이는 일반인들을 위험에 빠뜨린 매우 심각한 행동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 씨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신경작용제 VX를 이용해 살해한 바 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당시 암살 사건과 함께 북한이 자행한 여러 테러 행위들이 이날 테러지원국 지정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북한의 다른 테러 행위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1988년 미국 정부가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했었다는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Some of you will know that North Korea was designated as a state sponsor of terrorism back in 1988.
그러나 2008년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끝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정이 해제됐고 오늘날 우리가 보듯 북한의 비핵화도 실패했다는 설명입니다. 틸러슨 장관은 이번 조치를 지속적인 대북 압박 강화 조치의 일환으로 규정했습니다. 특히 틸러슨 장관 자신은 이를 평화적인 압박 캠페인으로 호칭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최대 압박 캠페인으로 부르고 있다면서 이 둘은 같은 것으로 혼선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북 접근법에 있어 트럼프 대통령과 틸러슨 장관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일각의 주장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이어 미국이 다른 나라들의 독자적 대북 조치를 유도하면서 북한에 계속 압박을 가하고 있다며 각국의 노력을 상세히 소개했습니다.
We continue to turn the pressure up on North Korea by getting other countries to join.
베트남은 북한과의 활동을 더 축소하겠다는 의지를 보였고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필리핀, 수단 등도 대북 교역을 중단하거나 축소했다는 실례를 들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등으로 북한 내 정유 공급이 제한을 받고 있고 이로 인해 휘발유 부족 현상이 생기고 있는 증거들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평양 내 일부 주유소가 문을 닫고 차에 기름을 넣기 위한 긴 줄이 생기는 정황도 포착했다는 겁니다. 틸러슨 장관은 이런 결과들로 인해 김정은 정권에 대한 압박이 극대화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 모든 것은 앞으로 상황이 더욱 나빠질 것이라는 점을 김정은에게 이해시키려는 의도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국무부는 북한의 반복적인 국제 테러 행위는 북한의 다른 악의적 행동과 일치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한 것은 국무장관의 이 같은 판단 때문이라면서 대북 제재가 뒤따를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어서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북한에 대한 테러 지원국 지정이 20일부로 효력을 발휘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은 20일 VOA에 이번 결정을 사나흘 내에 연방관보에 게재할 것이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익명을 요구한 국무부의 한 관리는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한 배경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북한 정부가 국제 테러 행위를 반복적으로 지원했다는 판단하에 내린 결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테러 행위는 더 광범위하게 벌어지는 북한의 위험하고 악의적 행동과 일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번 결정은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테러 지원을 막고 북한을 국제 외교와 무역에서 더욱 고립시키는 데 완전히 전념하고 있다는 것을 미국인들과 국제사회에 알리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북한 정권은 불법적인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 국제 테러에 대한 위험스러운 지원, 그리고 다른 악의적 활동으로 세계 평화와 안보를 위협한다며 미국은 최대 압박 전략의 일환으로 북한의 외교적 경제적 대북 압박을 가할 것을 전 세계 국가들에 촉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은 불법적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 그리고 국제 테러에 대한 지원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에 동참하는 것만이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번영하는 미래로 가기 위한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관리는 미국이 다양한 출처로부터 북한의 활동에 대한 모든 가용 정보와 첩보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북한은 이미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활동, 확산, 인권 침해, 공산주의 국가로서의 지위 등으로 인해 광범위한 제재 대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됨에 따라 북한과 거래하는 개인과 나라에 대한 처벌, 대외 원조 금지, 무기 수출 금지, 이중용도 품목의 수출 통제 등 대북 제재를 하도록 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리는 또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된 나라가 테러 행위를 저지를 경우 그와 같은 공격을 당한 미국인 희생자들은 미국 법원에서 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미국 의회 의원들도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한 이번 결정을 대체로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 중단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일부 지적도 있었습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에드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은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한 미 행정부의 결정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공화당 소속인 로이스 위원장은 20일 발표한 성명에서 김정은이 지난 한 해 동안 이북형 김정남을 뻔뻔스럽게 화학무기로 암살했고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를 잔혹하게 고문해 비극적 죽음에 이르게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는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일관된 테러의 행동 패턴을 보여주는 예들이라는 지적입니다. 아울러 북한은 지속적으로 핵무기와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을 추진하면서 세계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최근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한 태영호 전 영국 주재 공사도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해야 한다고 밝힌 점을 상기시키면서 이번 결정은 김정은 정권의 인권유린 행위를 폭로하고 북한의 외교적 경제적으로 최대 압박을 가하는 중요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로이스 위원장은 지난 7월 미 국무부에 북한의 테러 지원국 재지정 여부를 결정토록한 미국의 적국에 대한 제재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습니다.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 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코리 가드너 의원도 성명을 내고 이번 조치를 환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이 주민들을 지속적으로 감금 고문하고 미국인 오토 원비어를 살해했을 뿐 아니라 국제사회 제재를 계속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을 한계를 모르는 악마로 비판하면서 미국이 악랄한 북한 정권에 최대 압박을 가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모든 개인, 기업에 제재를 가하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와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원 군사위원회 공화당 측 간사를 맡고 있는 조 윌슨 위원도 이날 성명을 통해 전 세계에서 살해 행위를 벌이고 있는 북한은 테러 지원국 명단에 올라 마땅하다고 밝혔습니다. 댄 설리번 상원의원은 김정은 정권 하에서 북한의 도발 행동이 더욱 늘어났다며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불량 정권을 더욱 고립시키기 위한 이번 조치는 동맹과 적들에게 미국이 북한의 위협을 심각하게 여기고 압제적인 폭군에 책임을 물리기 위해 모든 가용한 수단을 사용할 것이라는 강력한 신호를 전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 민주당 측 간사를 맡고 있는 에드워드 마키 의원은 부정적인 평가를 내놨습니다. 마키 의원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이번 결정은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북한에 책임을 추궁하는 데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압박과 직접 외교만이 평화롭고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라는 궁극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BOA 뉴스 김현진입니다.
한편 북한 정권이 미국의 테러 지원국 재지정 발표에 대응해 추가 도발 등 강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국 내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이 외부 세계에 충격을 줄 만한 추가 도발 카드가 적기 때문에 당장 도발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을 했습니다. 서울에서 김영권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21일 북한에 대한 미국의 테러 지원국 재지정에 대해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노기덕 외교부 대변인은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의 조치는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이끌어낸다는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의 일환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이런 반응은 테러 지원국 재지정 조치가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것으로 환영하고 지지한다는 일본 정부의 반응과는 다소 온도차가 있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획위원인 김준형 한동대학교 교수는 이런 반응에 대해 압박과 더불어 대화의 여지를 남긴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예, 좀 톤다운을 했죠. 예, 톤다운을 좀 했죠. 그러니까 뭐 한국은 이제 압박을 미국하고 동조하면서 이런 압박이 대화로 가는 곳 갔으면 좋겠다는 건 이제 여지를 남기는 것이죠. 예.
김 교수는 그러나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도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강조했다며 그런 면에서 미국과 한국 간의 이견은 없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내 여러 전문가는 트럼프 행정부가 대화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숭따오 중국 특사의 북한 방문 결과 등을 주시했지만 성과가 거의 없자 테러 지원국 재지정을 통해 압박 수위를 더 높이는 것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김열수 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대화의 가능성이 없어진 것으로 판단해 압박을 더 강화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이게 대화의 가능성이 오히려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이제 없어졌다고 판단하고 오히려 북한을 더 옥죄할 필요가 있는데 그 옥죄는 수단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테러 지원국 재지정 문제인데 이걸 다시 꺼내들었다고 봐야 되겠죠.
김 실장은 이제 공은 김정은에게 있다며 하지만 테러지원국 재지정에 대한 실효성이 적은 만큼 김정은이 대결 국면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흐름 때문에 단기적으로 북한이 추가 도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한국국가전략연구원의 문성목 통일전략센터장은 북한 정권이 워낙 많은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충격은 적을 수 있지만 상징적으로 뼈아픈 조치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상징적으로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된 것은 상당히 뼈아픈 조치가 될 것이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그걸 기초로 해서 추가적인 제재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아마 북한에게는 큰 아픔이 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 센터장은 북한 정권이 이번 테러 지원국 재지정을 명분 삼아 추가 도발을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이런 대결 국면의 지속 때문에 당분간 한반도의 긴장 수위가 더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 이곳 한국에선 많습니다. 하지만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북한 정권이 도발할 가능성이 오히려 적을 수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의 테러지원국 재지정이 새로운 추가 압박이라기보다 상징적 조치로 비치기 때문에 북한이 말로는 강하게 비난하겠지만 물리적으로 도발할 가능성은 작다는 겁니다. 게다가 북한도 이전보다 충격이 큰 도발, 가령 고체 연료를 사용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등을 아직 개발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당장 수단이 마땅하지 않다는 게 조 위원의 지적입니다. 조 위원은 미국과 중국 모두 대북 통로가 막히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적극적으로 평창 동계올림픽을 활용한다면 숨통이 트일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적절하게 대화의 여건을 만들면은 결국은 좀 미국 쪽 통로도 막혔고 완전히 거의 그다음에 이제 중국 통로도 막힌 상태에서 한국 쪽 어떤 대화의 통로로 제한적이지만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북한으로서도 또 한국이 지금 평창 올림픽 때문에 북한에 대한 어떤 그 평화 관계 뭐야 좀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결국은 한국도 대북 강경책을 똑같이 취한다면은 북한이 평창에 대해서 오히려 평창을 방해하거나 이로 나올 가능성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정세 관리 차원에서 우리 정부가 좀 신중하게 대처하면은 북한이 오히려 남북 대화에는 좀 유리한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동대학교 김준영 교수 역시 북한 정권은 강경 자세를 유지한 채 자신들의 시간에 맞춰 도발 시기를 조절하고 있다며 이번 테러 지원국 재지정 조치가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서울에서 비어 뉴스 김영권입니다.
네, 미국이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한 것은 전방위적으로 진행해온 대북 압박 캠페인의 일환입니다. 이 북한을 경제적 또 외교적으로 최대한 압박해 핵 폐기를 위한 대화에 조건 없이 나오게 하겠다는 건데요. 하지만 북한은 미국과의 대화에 더욱 부정적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오늘 뉴스 해설에서는 이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윤국한 기자.
예.
앞서 뭐 김용곤 서울특파원이 한국 내 전문가들의 여러 분석도 전해드렸는데 북한이 이번 트럼프 정부의 조치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할 가능성 적지 않죠?
그렇습니다. 이 북한은 과거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에 테러 지원국의 고가를 쓰고는 응할 수 없다면서 미국의 대화 제안을 거부했던 전례가 있습니다.
예.
미국의 테러 지원국 재지정 움직임에 대해서도 자국에 대한 적대적 태도의 표현으로 간주하겠다고 밝혔던 만큼 이번 조치를 빌미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카드를 다시 꺼내들 가능성이 큽니다.
예, 최근에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과 북한 간의 대화 가능성을 탐색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이번 조치로 이런 움직임도 물 건너갔다고 봐야 될까요?
아, 북한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미국을 비난하고 나설 것은 분명합니다.
예.
하지만 미국과의 대화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할지는 두고 봐야 합니다. 북한이 두 달 넘게 미사일 발사를 중단하고 있는 건 미국과의 대화를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이라는 관측도 없지 않습니다.
예.
따라서 당장은 미국을 강하게 비난하겠지만 핵과 미사일 도발을 실제로 재개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겁니다.
예. 마침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도 이번 조치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여전히 외교를 희망하고 있다 이런 언급을 했죠.
예,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의 문을 닫고 있지는 않다는 의미입니다. 미국은 지난 8월 22일 북한이 17일간 미사일 시험 발사를 중단했을 때도 한편으로는 재무부가 대북 추가 제재를 발표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트럼프 대통령과 틸러슨 장관이 북한의 도발 자제를 평가하는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예.
이 북한의 불법 행위에 대한 제재와 대화 모색은 별개라는 겁니다.
앞서 지적한 대로 북한이 두 달 넘게 미사일 발사를 중단하고 있는데요. 때문에 일각에서는 미국이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하는 것을 당분간 유보할 것이다 이런 관측도 있지 않았습니까?
일부 언론들이 그런 분석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예.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줄곧 북한이 진지하게 비핵화 대화에 응할 의사가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해왔습니다.
예.
이런 맥락에서 최대한의 압박과 제재를 계속해서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낸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은 또 아시아 순방 직후에 중국이 북한에 특사를 파견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 큰 움직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북한의 태도 변화에 일말의 기대를 나타내기도 했었죠.
예, 이번 테러지원국 재지정이 중국 측 특사의 방북 결과와 관련이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김정은 정권이 걸어나와서 대화할 준비가 될 때까지 상황이 악화될 것이라는 점을 알게 하려는 의도라는 틸러슨 장관의 발언은 테러지원국 재지정에 정치적 고려도 작용했음을 엿보게 하는 대목입니다.
예. 테러 지원국 지정 뭐 이게 끝은 아닙니다. 미국 재무부가 이와 관련해서 중국의 은행 등에 대한 추가 제재를 이제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협력을 얻는 게 이런 움직임으로 인해서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이런 지적도 있을 것 같은데.
예,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중국은 개별 국가의 독자적 제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방침에 따라 유엔 안보리 결의 이외에 미국의 대북 제재에는 협력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최근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두 달 넘게 중단되면서 대화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테러 지원국 재지정이 이뤄진 데 대해서도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
이런 기류는 중국의 협력을 통해서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는 미국의 노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겁니다.
예. 자, 끝으로 그렇다면 테러 지원국 재지정이 북한에 어느 정도 압박이 될까요?
북한은 이미 유엔 안보리와 미국의 독자 제재로 주요 물자의 수출입과 노동자 해외 파견을 통한 외화벌이 국제사회의 지원 등이 사실상 전면 차단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테러 지원국 재지정이 추가적이고 실질적인 압박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예.
그러나 이번 조처로 정권의 잔혹성이 더욱 부각되면서 국제사회에서 외교적 고립이 심화될 전망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해설에서는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다시 지정한 미국 정부의 조치 어떤 여파가 있을지 분석해봤습니다. 윤국한 기자였습니다. 제임스 울시 전 미 중앙정보국 CIA 국장이 북한의 전자기파 EMP 공격 능력에 대한 회의적 시각을 일축했습니다. 울시 전 국장은 BOA와의 인터뷰에서 위성을 올릴 수 있는 핵 보유국은 누구나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공격이라면서 물리적 핵 타격보다 훨씬 치명적 피해를 입힐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김영남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북한이 미국의 EMP 공격을 가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엇갈린 분석이 나오는데요.
North Korea has the ability to attack the United States with an electromagnetic pulse.
북한은 위성에 탑재한 핵무기를
100마일 상공에서 터뜨려 미국의 EMP 공격을 가할 능력이 있습니다. 매우 간단한 발사체를 갖고 있는 핵 보유국들은 모두 위성에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위성은 고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같은 곳을 하루에 한두 번씩 비행하게 됩니다.
어떤 이유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United States could do that against North Korea. North Korea could do it against the United States.
미국이 이런 공격을 북한에 할 수 있고 북한도 미국에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이 러시아에, 러시아가 중국에 할 수도 있고요. 탄도미사일을 가진 모든 나라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탄도미사일이 매우 정확할 필요도 없고 스커드 미사일 수준이면 됩니다.
EMP 공격에 정확한 발사 기술이 필요 없는 이유는 뭔가요?
The first thing that went into space that was man-made was the Russian satellite Sputnik.
인간이 처음으로 우주에 쏘아 올린 물체는 1957년 러시아가 발사한 위성 스푸트니크입니다. 세 달 후에 미국도 작은 위성을 발사했고요. 우리는 ICBM으로부터 시작한 게 아니라 위성에서 시작했습니다. 위성을 발사하는 건 매우 쉽습니다. 언론들은 ICBM 발사가 매우 어렵고 어떤 국가를 위험에 빠뜨리게 하기 위해선 ICBM을 쏠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보도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북한을 포함한 다른 나라 모두 핵무기와 위성만 있으면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의 전력망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그냥 핵무기를 쏘지 굳이 어렵게 EMP 공격을 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도 있는데요.
If you can take out a country's entire electric grid, you can do an awful lot more than just having one.
한 국가의 전력망 전체를 마비시키는 건 일정 지역에 폭탄을 터뜨리는 것보다 훨씬 많은 일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또 위성에 탑재된 핵무기를 터뜨리는 게 발사체를 통해 지구 먼 곳에 있는 목표 지점에서 폭파시키는 것보다 믿을만하기도 하고요. ICBM을 갖기 위해선 정확성과 대기권 재진입 능력, 그리고 열 보호망 등 기술들이 필요합니다. 위성에서 무언가를 폭파시키는 게 훨씬 간단하죠.
EMP 공격은 제대로 된 실험을 거치지 않았고 따라서 이론적으로만 가능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일리가 있습니까?
They don't know what they're talking about. 1962, both the Russia and the United States.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 얘기입니다. 대기권과 수중에서 핵실험을 하지 않기로 한 1963년 핵실험 금지 조약이 발효되기 몇 달 전인 1962년에 러시아와 미국은 위성에서 핵무기를 폭파한 적이 있습니다. 두 나라 모두 EMP가 단파장을 통해서 수천 마일을 이동해서 하와이에 정전을 일으킨 것을 목격했습니다. 또 EMP의 장파장이 송전선 변압기를 멈추게 한 것도 봤습니다. EMP 실험이 한 번도 없었다고 하는 사람들은 제대로 알지 못하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북한의 EMP 공격을 사전에 막을 방법이 있나요?
There was a recommendation once. I don't think anybody has supported it recently.
이것과 관련된 제안이 한번 있었는데 요즘도 이를 지지하는 사람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몇 년 전에 빌 페리 전 국방장관과 애쉬 카터 전 국방장관이 워싱턴 포스트 신문에 칼럼을 게재했죠. 이들은 신보수주의자나 보수 성향이 아니라 일반적인 미 관리들입니다. 이들은 북한을 재래식 크루즈 미사일이 탑재된 잠수함으로 포위하고 북한의 위성이나 미사일 발사 징후를 포착하면 이를 사전에 막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이런 해법을 시행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EMP 공격을 사전에 막는 방법이 있는지 물어본다면 이 방법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임스 울 씨, 전 미 중앙정보국 CIA 국장으로부터 이 북한의 EMP 능력과 대응 방안을 들어봤습니다. 김영남 기자의 인터뷰였습니다. 중국은 북한 핵미사일 도발과 미한 연합군사훈련을 동시에 중단하는 이른바 쌍중단 제안을 계속할 것이라고 전직 중국 고위 외교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또 미국이 쌍중단의 중요성을 인식하길 바란다고 말했는데요. 김영남 기자의 보도입니다.
성거팡 전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는 중국이 쌍중단 제안을 계속 밀어붙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But we will continue to push for that.
워싱턴을 방문한 성거팡 전 부장조리는 20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쌍중단을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 같다며 하지만 결국 이를 매우 중요한 제안으로 인식하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5일 첫 아시아 순방 성과를 설명하면서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동결대 동결, 즉 쌍중단을 수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건상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다음날 북핵 문제 해법으로 쌍중단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며 중국의 입장은 일관적이라고 말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다만 평화적인 회담을 재개하기 위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 쌍중단은 첫발일 뿐 종착점은 아니라면서 여지를 남겼습니다. 선전 부장조리는 쌍중단을 한 번에 이루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중국은 이를 점진적으로 현실화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쌍중단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북한 문제가 원점으로 회귀되는 이유는 이를 실천에 옮기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Two things are very important. Why, you know, there are ups and downs and sometimes make a U-turn.
또 과거엔 쌍중단 대신 한쪽의 일방적 중단만 요구했었다며 미국이 이를 의미 있는 해결 방안으로 고려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정부는 합법적인 미한 연합 군사훈련을 북한의 불법 활동과 맞바꿀 수 없다며 쌍중단에 대한 거부 입장을 분명히 해왔습니다. 헤더 누어트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핵실험 미사일 발사와 미국의 합법적이고 정당한 활동 사이에 어떤 도덕적 등가성도 없다며 쌍중단으로 북한의 행동을 바꿀 수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Different countries have raised that idea. Oh, maybe this would make North Korea stop. No, I don't think so.
선거팡 전 부장조리는 이날 북한의 김정은 정권을 교체하는 방안이 옵션이 될 수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매우 복잡한 문제라며 언급하지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북핵 6자회담에 참여했던 선전 부장조리는 중국 외교부 대변인과 주 유엔 대사를 역임했으며 한때 외교부장 후보로 유력시됐던 인물입니다. 이날 미국 워싱턴 소재 국제안보분석연구소가 주최한 포럼에 참석한 선거팡 전 부장조리는 북한을 계속 압박하기 위해 미국과 중국의 협력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Cooperation and consultation are needed to keep pressure on North Korea. This is a very important issue.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계속 이행하고 북한을 압박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미국이 북한과 직접 대화하길 바란다며 이를 통해 긴장이 줄어들고 궁극적으로는 평화적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마정강 전 주 영국 중국 대사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북한 핵 문제가 매우 복잡하다고 설명했습니다.
Of North Korean nuclear issues much much complicated, much much deep rooted.
일각에서는 중국이 북한에 대한 모든 지원을 멈추면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어 북한이 핵을 추구하는 이유는 안보 위협 때문이며 여기엔 중국이 아니라 미국이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폴 스펠츠 전 미 재무부 중국 담당 특사는 미국과 북한이 대화 채널을 유지하는 데는 동의하지만 결국 문제 해결은 중국에 달려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Consideration of cutting China's the oil from China to North Korea off.
중국이 북한의 원유 공급을 중단하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북한 자체를 동결시키게 될 것이며 따라서 중국은 미국에 책임을 전가할 수 없다는 겁니다. VOA 뉴스 김영남입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입니다.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이용 가능한 전화, 많은 이용 바랍니다.
네, 세계의 주요 뉴스를 간추려 드리는 세계는 지금입니다. 장량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어떤 소식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저명한 중국의 인권운동가 장태뇽 변호사가요, 국가 전복 선동죄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는데요. 유엔 등 국제사회가 신변 안전을 우려해온 인물인데 어떤 사정인지 좀 보겠고요. 지난주 필리핀 마닐라에서 마무리된 동아시아 정상회의가 뒤늦게 성명을 내서 영내 평화와 안도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미 연방 법무부가 AT&T의 타임워너사 인수를 막기 위해서 소송을 냈는데요. 관련 소식 보겠습니다.
예. 자, 중국의 저명 인권운동가가 징역형을 받았군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 남부 후난성 법원이 오늘 인권운동가 장태뇽 변호사에게 국가전복 선동죄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향후 3년 동안 정치적 활동까지 금지시켰습니다. 네. 재판부가 판결문에서요, 장 변호사가 국가의 정치 제도를 전복하려는 사상을 구축했다면서 해외 반중 세력으로부터 재정 지원도 받았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예. 앞으로 중국 내 인권운동가들을 상대로 한 비슷한 사건들의 재판에 영향을 줄 걸로 국제인권단체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예, 인권운동가라고 하셨는데 장텐융은 어떤 인물입니까?
예, 인권 변호사로서 중국 정부와 체제 맞서는 개인이나 단체들을 도왔는데요. 대표적 소수민족인 티베트 저항단체, 또 당국이 불법으로 규정한 기공수련단체 파룬궁 등 중국 공산당과 갈등을 빚은 사람들을 변호했고요.
예.
에이즈 집단 감염자들과 미국으로 망명한 시각장애인 인권운동과 천광청 등을 지원한 공로로 지난 2011년에는 미국 민주인권상까지 받았습니다. 예. 이후로도 각종 국제기관에서 수상했는데요. 하지만 중국 당국은 지난 2009년 갖가지 불법 행위에 관여했다면서 장의 그 변호사 자격을 박탈했습니다.
예, 이런 인권운동 변호사가 어떻게 그 이유로 어떤 이유로 재판을 받게 된 겁니까?
네, 이 장 변호사가 베이징에 살았는데요. 지난해 11월 후난성 창사에 구금된 인권 변호사 셰양을 만나러 갔다가 실종됐습니다.
예.
주변과 연락이 갑자기 끊긴 건데요. 현재 공안이 체포했다는 얘기가 돌았지만 아무것도 확인되진 않았습니다. 이 장 변호사가 실종된 뒤에 필립 엘리스턴 유엔 인권특별보고관이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들을 도운 데 대한 중국 당국의 보복일 수 있다라고 우려했는데요.
예.
최근에야 공식적으로 소재가 알려졌습니다. 지난 6월 창사 구치소에 장 변호사가 유출돼 있다는 통지서를 가족들이 받았는데요.
예.
당국은 이에 앞서서 5월 국가 전복 선동 혐의로 장 전 변호사를 기소했고요. 이번에 그 법원이 혐의 내용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겁니다.
예. 국가 전복을 선동했다 이런 혐의를 받는다고 했는데 어떤 근거로 이런 혐의가 붙은 겁니까?
네, 장 변호사가 이 외국 정부 당국자들과 만나서 중국 내 인권 상황을 비판하고 외신 인터뷰도 활발히 했던 게 문제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관련 활동을 당국이 체제 전복으로 규정한 건데요. 예, 장 변호사가 외국 언론 매체와 한 150회 가까이 인터뷰를 했는데 이 가운데 한 70여 차례나 중국의 체제 전복을 주장했다라고 현지 공안 당국이 주장했습니다.
예.
인터넷 트위터에도 중국 정부를 비판하는 글을 한 200여 차례 올린 걸로 나타났는데요. 이게 모두 국가 전복 선동 혐의에 포함이 된 겁니다.
예.
또 국가 기밀 문서를 외국에 전달하려 한 혐의도 있다고 중국 언론 매체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판결에 대해서 피고 측, 그러니까 장 변호사 측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요?
네, 장 변호사 측은 법정에서 판결을 순순히 받아들이기로 한 걸로 보도됐는데요.
예.
이 부인 진변닝 씨는 이 법원이 중국 자체의 법규와 사법 절차를 송두리째 무시했다면서 이번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예.
현재 부인은 망명 허가를 받아서 미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네. 법원이 법규와 사법 절차를 무시했다라고 이제 장 변호사 측 부인이 주장을 했는데 어떤 근거, 무슨 이유에서인가요?
네, 크게 두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장 전 변호사가 구금 중 고문을 당한 의혹입니다.
예.
이번에 유죄 판결이 나온 근거 중 하나가 장 전 변호사가 혐의 내용을 인정하고 사죄했다는 건데요. 이런 자백은 당국의 강압에 의한 것이었다라고 국제 앰네스티를 비롯한 인권단체들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예.
고문으로 진술을 이끌어냈다는 주장이 이어지면서 공안당국이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에 장 전 변호사의 구금 중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예.
오히려 장 전 변호사가 힘없이 걷는 모습과 함께 이 두 종아리에 멍자국이 보이면서 논란이 사그라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또 재판 과정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를 했다고요?
네. 변호인 접견이 자유롭게 허용되지 않은 점인데요.
예.
이 장 전 변호사 가족이 선임한 변호인을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고 강제로 국선 변호인을 임명한 걸로 보도됐는데요. 이 국선 변호인은 장 전 변호사 가족과도 의사소통이 없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국제사회가 이번 판결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독일 정부가 즉각 재판부 판결에 이의를 제기했는데요. 이 미카엘 클라우스 중국 주재 독일 대사가 성명을 냈습니다. 재판 과정의 합법성에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고 여러 환경을 고려할 때 이 판결의 공정성에 확실한 의문이 제기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독일 당국이 장 변호사의 신변에 관해서 계속해서 적극적인 관심을 둘 거라고 밝혔습니다.
지난주에 폐막한 동아시아 정상회의 성명이 뒤늦게 나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마무리된 동아시아 정상회의가 오늘 뒤늦게 발표한 의장 성명을 통해서 역내 평화와 안보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예.
동아시아 정상회의는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10개 회원국 미국, 또 중국, 한국, 일본, 러시아 이렇게 총 18개 나라가 참가하는 지역협력체인데요. 폐막 일주일 만에 평화와 안보를 강조하는 의장 성명을 낸 겁니다.
예, 역내 평화와 안보를 강조한 건 아무래도 북한 핵 문제 때문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성명은 역내 평화를 위해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지지를 강조했는데요. 18개 나라 정상 가운데 일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규탄했다고도 적었습니다.
예. 그 밖에 또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습니까?
네, 내년 초에 한국의 강원도 평창에서 열리는 동계올림픽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촉진하는 기회가 될 거라고 했고요.
네.
납북 일본인 문제에 대한 인도적 우려도 담았습니다. 또 중국과 이웃나라들의 영유권 주장에 부딪히는 이 남중국해 갈등도 언급했는데요. 이 문제를 놓고 아세안 국가들과 중국 사이에 관계가 진전되는 것이 진전되는 것에 주목을 했다면서 이 해당 해역에서 우발적인 무력 충돌 등에 대응하기 위한 이 행동 수칙 마련에 당사국들이 합의한 걸 놓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성명이 폐막 이후에 일주일 뒤에 나온 이유는 뭘까요?
네, 이 남중국해 문제를 성명에 넣을지 말지를 놓고 중국과 다른 참가국들의 의견이 엇갈렸던 걸로 일본 언론이 전했고요.
예.
예,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한 규탄의 뜻을 나타내는데도 미국, 일본과 중국, 러시아 사이의 입장차가 좀 컸던 걸로 워싱턴 포스트 등이 보도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미국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의 거대 통신 회사죠, AT&T가 이 대형 미디어 회사 타임워너사 인수를 추진하고 있는데 연방정부가 여기에 제동을 걸었다는 소식이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연방법무부가 어제 워싱턴 DC에 있는 연방지방법원에 두 회사 합병을 막아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이 AT&T는 유무선 전화망과 인터넷망 그리고 유선 방송망을 제공하는 통신업체인데요.
예.
인수 대상이 된 이 타임워너사는 유명 그 유선 방송 채널인 HBO와 또 영화사인 워너브라더스사 그리고 CNN 방송과 TNT 방송 소유한 거대 미디어 기업입니다.
예. 두 회사 인수 합병은 액수면에서도 굉장히 큰 관심을 끌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 거대 통신 기업과 초대형 미디어 그룹의 합병인데다가 무려 850억 달러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인수 금액으로 화제가 됐습니다.
예.
이 금액은 아마 이 분야 인수 합병 금액으로는 역대 가장 큰 액수로 알려졌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법무부가 법원에 낸 소장에서 AT&T의 타임워너 인수가 이 클레이튼법 7조를 위반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예.
법무부가 인용한 클레이튼법은 이 거대 기업이 시장을 독점하는 걸 규제하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통신회사와 미디어회사 이제 두 회사의 합병으로 새롭게 등장할 공룡기업이 시장을 독점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문제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AT&T사가 타임워너사를 인수한 뒤에 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서 뭐 방송 수신료를 올리거나 아니면 다른 불공정한 행위를 할 가능성이 크다는 건데요. 이와 관련해서 메이칸 델라힘 연방 법무부 반독점 담당 차관보가 성명을 냈는데요.
예.
델라힘 차관보는 해당 인수 합병이 미국 소비자들에게 해를 끼칠 거라고 밝혔습니다.
예. 이와 관련해서 AT&T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네, 당연히 반발했는데요. AT&T는 연방 법무부의 조처가 전례 없는 극단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조처라면서 이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아, 전에는 같은 업종이 아니라 업종이 다른 업체 사이의 인수합병은 대개 허용해줬습니다.
예.
아, 같은 업종끼리 합치면 시장을 독점할 위험이 큰데 다른 업종이라면은 이런 위험이 좀 적다는 이유에서인데요. 아, 지난 오바마 행정부 때도 유선 방송업체인 컴캐스트하고 NBC 방송의 합병이 승인됐었습니다. 아, 이번 경우에는 AT&T가 통신회사고 타임워너는 뭐 방송물이나 영화를 만드는 미디어 기업으로 업종이 다른데
예.
연방 법무부가 두 회사 합병을 막으려는 것이 이례적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사실 이번 합병에서 특히 눈길을 끄는 항목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CNN 매각권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몇몇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내용인데요. 타임워너가 뉴스 전문 방송인 CNN을 소유하고 있는데
예.
이 법무부 측이 AT&T 측에 타임워너 인수를 허용하는 조건의 하나로 CNN 방송을 매각하려고 요구했다는 겁니다.
CNN은 사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CNN이나 뉴욕타임스 같은 자신에게 비판적인 주류 언론들을 가짜뉴스라고 부르면서 이들에게 좀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태도가 이번 인수와 합병권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건가요?
예, 그런 주장도 있는데요. 인수 합병을 허용해주는 대가로 이 눈에 가시 같은 CNN을 팔아버리라고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
예.
AT&T 최고 경영자도 어제 기자들에게 이번 소송에 백악관의 입김에 작용한 걸로 추정된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하지만 백악관과 법무부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선거운동 당시부터 두 회사의 합병을 반대한다는 뜻을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세계는 지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장량희 기자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지역 날씨입니다. 평안남도와 평안북도는 구름이 끼다 차차 맑아집니다. 평양 아침 기온 2도, 낮 기온 7도, 남포 아침에는 3도, 낮 기온 7도입니다. 신유주 아침 기온 영하 1도, 낮 기온 5도, 수풍 아침에는 영하 1도, 낮 기온 5도입니다. 중강 아침에는 영하 4도, 낮에는 2도가 예상되고요. 희천 아침 기온 영하 2도, 낮 기온은 6도가 예상됩니다. 황해도 오전에는 흐리고 한때 비나 눈이 내리다가 차차 맑겠습니다. 해주 아침 기온 4도, 낮 기온 9도. 용현 아침에는 4도, 낮 기온 9도. 개성 아침 기온 1도, 낮 기온은 11도입니다. 사리온 아침에는 2도, 낮 기온 8도가 예상됩니다. 함경남도와 함경북도 오전에는 구름이 끼고 곳에 따라 비나 눈이 내립니다. 오후에는 맑겠습니다. 함흥 아침 기온 영하 1도, 낮 기온 12도. 풍산 아침에는 영하 10도, 낮에는 1도고요. 운기 아침 기온 영하 4도, 낮 기온 8도가 예상됩니다. 삼지연 아침에는 영하 7도, 낮 기온 영하 6도입니다. 해상에는 구름이 끼고 동해 북부 오후 한때 비 또는 눈이 내립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0.5에서 4m, 서해는 1에서 2.5m 사이입니다. 지금까지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지역 날씨였습니다. 네, 11월 21일 화요일 뉴스투데이 3부 마칠 시간인데요.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박형주였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이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미국의 테러 지원국 지정은 지난 2008년 해제된 이후 9년 만에 재개된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발표를 통해 이번 조치는 북한의 반복적인 테러 행위 때문에 취해졌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북한이 핵무기로 전 세계를 위협할 뿐 아니라 국제 테러 행위도 지연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은 추가 대북 제재와 함께 북한과 연관된 개인 기업에 대한 처벌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한국 정부는 이번 조치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북한이 현 정책을 바꾸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영했습니다. 반면 중국은 각국이 대화와 협상을 통해 정세를 완화하고 한반도 핵 문제를 정확한 궤도로 복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일을 많이 하길 바란다며 이번 조치에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중국 정부의 국영 항공사인 에어차이나가 평양 노선 운항을 중단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에어차이나 공보 담당자는 오늘 수요 부족 때문에 베이징 평양 노선 운항을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항공사의 베이징 평양 노선은 어제 운항이 마지막이었으며 언제 운항이 재개될지는 알 수 없다고 담당자는 밝혔습니다.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에어차이나의 이번 결정에 대해 알지 못한다며 실제로 운항이 중단됐다면 경영상 문제에 따른 것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에어차이나는 북한 고려항공을 제외하고는 유일하게 북한을 오가는 항공사였습니다. 나이지리아의 한 이슬람 사원에서 자살 폭탄 공격이 발생해 적어도 50명이 숨졌습니다. 나이지리아 경찰 대변인은 오늘 나이지리아 남동부 아드마와주 무비의 이슬람교 예배당에 10대 남성이 진입해 폭탄을 터뜨렸다고 밝혔습니다. 부상자 중에는 중상을 입은 사람이 많아 사망자 수가 더욱 늘어날 전망이라고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이번 테러가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밝힌 개인이나 단체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나이지리아의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 조직인 보코 하람이 유력한 배후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아드마와주는 지난 2014년부터 보코 하람군이 점령한 지역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바샤르 아라사드 시리아 대통령이 러시아를 전격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만났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어제 흑해의 휴양지인 소치에서 열린 아스다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러시아의 시리아 내 군사작전을 곧 종료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정상은 또 시리아 재건을 위한 정치적 절차에 돌입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아사드 대통령과의 회담에 이어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 무하마드 바키리 이란 대통령과 만나 시리아 내전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세르게이 쇼이그 러시아 국방장관은 회담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러시아, 터키, 이란군이 시리아에서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를 격퇴하기 위해 긴밀히 협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짐바브웨의 차기 대통령으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에머슨 음나아가그와 전 부통령이 로버트 무가베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촉구했습니다. 음낭가구와 전 부통령은 오늘 발표한 성명에서 무가베 대통령은 정권 교체를 위한 국민적 염원을 존중해 즉각 퇴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무가베 대통령은 군부 쿠데타 이후 가택 연금 상태에 있지만 아직 퇴진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음낭가구와 전 부통령은 자신의 신변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귀국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짐바브웨 집권 여당은 쿠데타 이후 무가베 대통령을 당 대표직에서 해임하고 음낭가구와 전 부통령을 새 대표로 임명했습니다. 한편 짐바브웨 집권 여당은 오늘 무가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를 개시했습니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이슬람 순위파 무장 세력 IS의 종식을 선언했습니다. 로하니 대통령은 오늘 국영 TV 방송으로 중계된 연설에서 IS가 종식됐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란의 정예군인 혁명수비대 지휘관인 카셈 솔레이마니 소장도 이날 이란 최고 지도자에게 보낸 성명에서 IS 종식을 선언했다고 혁명수비대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540, 9490,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kHz로도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